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절대적인 도덕적 지표로 삼고 또 존경에 마지 않는 어떤 국가의 건국 아버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훔친 우상 조각상이나 뭐 최움제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미신적인 식물 뿌리, 그리고 그 기상천외한 기업 스파이전, 이런 걸 통해서 제국을 건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저라면 아마 그 역사는 어떻게든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최대한 흠결 없는 완벽한 도덕적 동화로 예쁘게 포장하고 싶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놀랍게도 그 모든 적나라한 그 진흙탕 같은 흑역사를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케네스 매튜스 박사의 창세기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그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야곱과 라반의 20년치 막장 가족 드라마를 완벽하게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내용 진짜 흥미진진할 겁니다.
맞아요. 도대체 왜 인간의 끔찍한 결함이나 이기적인 속임수 속에서도 더 거대한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고대의 텍스트가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잡하게 꼬인 삶을 해석하는 데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지 오늘 끈질기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역사를 억지로 미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9장부터 31장까지의 거대한 서사를 보면 양쪽 끝이 모두 도망치는 사건으로 닫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양쪽 다 도망치는 걸로요?
네. 시작할 때는 형을 속여서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끝날 때는 삼촌의 압제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20년은 그야말로 치열한 생존과 속임수의 용광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기 직전인 28장에서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쳐 오잖아요. 거기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천상의 계단 꿈을 꿉니다. 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받죠.
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보통의 영웅 서사라면 목적지인 밧다나람, 즉 하란에 딱 도착했을 때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막상 도착한 현실은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형을 속인 그 천재적인 사기꾼 야곱이 드디어 자기보다 한수 위인 진정한 사기의 타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된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점은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첫 장면이에요. 야곱이 그 아름다운 라헬을 만나고 그녀의 양떼를 위해서 오물하규의 거대한 돌을 단숨에 굴려주거든요.
아, 엄청 멋있는 척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장면이 과거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을 때 우물가 장면이랑 완벽한 데칼코마니를 이룹니다. 그래서 독자나 야곱 입장에서는 아, 신의 약속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문학적 함정이죠. 라반도 야곱을 딱 안고 입 맞추면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환대를 하거든요.
근데 그 혈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는 내 맘대로 착취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다. 이런 뜻일 줄 야곱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몰랐겠죠.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노트를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고 묘사되어 있잖아요. 엄청난 로맨스인데.
네, 아주 낭만적이죠.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대망의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 옆에 누워있는 건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저는 여기서 라반의 동기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단순히 노동력을 7년 더 착취하려고 두 딸을 담보로 이런 미친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지역 관습이었을까요?
지역 관습이라는 라반의 변명은 그저 방패막이에 불과해요. 여기서 핵심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소름 돋는 문학적 거울 장치, 즉 아이러니에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거요?
네, 맞습니다. 눈먼 아버지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즉 시각이 철저히 차단된 텐트 안의 어둠을 이용해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아, 텐트 안에 어둠 속에서 형제가 뒤바뀌었었죠, 세상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부가 베일을 쓰고 고대 근동의 캄캄한 텐트 안에 들어옵니다. 시각이 차단된 그 어둠 속에서 이번엔 라반이 동생 대신 언니를 집어넣은 거죠.
와, 진짜 완벽한 인과응보네요.
그렇죠. 야곱은 아침이 밝아서야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라반이 아침에 항의하는 야곱에게 던진 대사를 자세히 보면요. 아우보다 언니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야곱의 가장 뼈아픈 과거를 정확히 찌르는 단검입니다.
형의 자리를 찬탈한 동생 야곱의 도덕적 결함을 우회적으로 조롱하는 거군요.
네, 완벽하게 조롱하는 거죠.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신이 라반이라는 이 악명 높은 사기꾼을 도구로 사용해서 야곱을 영적인 수술대에 딱 올려놓은 겁니다.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야곱의 후계 구도가 억지로 틀어지면서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눈을 속인 자가 장인의 어둠에 속아 넘어가다니, 이거는 우주적인 차원의 참교기네요.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돼서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묵이게 됩니다.
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텐트 안의 기극은 여기서 안 끝나요. 제가 볼 때 텐트는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질투와 증오로 가득 찬 전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레아와 라헬의 끔찍한 출산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먼저 아들들을 주는데, 반면에 라헬은 불임으로 고통받죠. 라헬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야곱에게 절규하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에게 아들이란 건 단순한 자녀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가문 내에서의 입지나 경제적 상속권, 그리고 노후의 생존을 보장하는 아주 절대적인 생명줄이었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군요.
맞아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으니까 아들로 생존하려고 했던 거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가졌지만 사회적 생존줄이 뚝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이기려고 자기들의 여정인 빌하와 실바까지 야곱의 침소에 막 대리모로 밀어넣잖아요. 총 아들 12명에 딸 한 명이 태어나는데 텐트 안이 완전한 카오스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진짜 눈을 의심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 핫판체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핫판체 스캔들이에요.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 들에서 핫판체라는 식물을 캐우잖아요. 이게 뿌리가 사람 하반신을 닮아서 고대부터 막 최음제나 임신 촉진제로 쓰였다는 일종의 미신적인 식물이잖아요.
네, 맨드레이크라고도 부르죠.
근데 라헬이 이걸 달라고 막 요구하고, 레아는 그 대가로 남편 야곱과 하룻밤 동침할 권리를 거래합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는 그 위대한 민족의 기원이 두 여자가 무슨 미신적인 최음제 뿌리를 놓고 남편을 성적으로 거래하는 이런 귀계하고 세속적인 조작극에서 탄생했다고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텍스트는 도대체 왜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놔둔 걸까요?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만약 이 텍스트가 후대의 특정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프로파간다였다면 당연히 이런 이야기는 완전히 삭제됐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자기들 조상의 치부를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족장들의 부인들이 다신교적 미신이나 주술적 식물에 의존했다는 건 대단한 수치잖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그들이 가진 신학적 지식의 얄팍함과 한계를 진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핫판체를 먹으면 임신할 수 있다는 미신을 철떡같이 믿었던 거죠.
그럼 실제로 그 뿌리가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전혀 아니죠.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텍스트는 핫판체가 생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핫판체를 가져간 건 라헬인데, 정작 그 거래 직후에 임신을 한 건 레아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식물은 라헬이 먹었는데 아이는 레아가 가졌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한참 더 흘러서야 마침내 라헬이 임신을 하고 아들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라헬이 그 치열한 주술과 꼼수의 굴레를 다 지나온 끝에 결국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미신적인 식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와, 그렇군요.
신은 이 사람들의 불완전함, 시기심, 미신적 조작극이라는 진흙탕 속에서도 당신의 장기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간의 결함을 뚫고 열두지파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신 거죠.
텐트 안이 질투와 미신의 아수라장이었다면 이제 그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야곱의 경제적 생존 문제, 즉 목초지로 싹 옮겨갑니다. 시급 4년의 노동이 끝나고 야곱이 드디어 독립을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자본이 없으니까 외삼촌 밑에서 자기 몫을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라반과의 두 번째 두뇌 싸움이 시작되죠.
네, 여기서 야곱이 진짜 기막힌 제안을 하잖아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만 자기 임금으로 챙기겠다고요. 이게 유전적으로 열성인 자라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가축들 아닙니까?
맞아요. 라반 입장에서는 절대 손에 안 볼 장사니까 바로 합의를 하죠.
네, 코를 외쳤는데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런 동물들만 싹 빼돌려서 무려 3일 길이나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악덕 업추가 임금 규정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나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여기서 10번이라는 숫자는 고대 사회에서 단순히 10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하고 철저하게 착취하고 농락했다는 뜻이죠.
아, 10번이 그런 의미였군요. 완전한 착취요.
네, 라반은 점수를 통해서 야곱 덕분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걸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 라반은 그 거위의 배를 가리지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알만 쪽쪽 빼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격이 진짜 성산을 초월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무슨 고대판 생물학적 기업 스파이전 같아요.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같은 나뭇가지 껍질을 막 벗겨서 하얀 속살이 보이게 한 다음에 양들이 물을 마시며 교미하는 구유 앞에 딱 꽂아두잖아요.
네, 시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시각적인 충격을 주면 얼룩무늬 새끼라 태어난다는 일종의 민간요법이잖아요. 아니 무슨 진짜 나뭇가지를 세워둔다고 양들의 유전자가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야곱은 자기가 무슨 과학자나 유전공학자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역시 앞서 말한 라헬의 합판체 사건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예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퍼져 있던 교감주술, 즉 비슷한 것을 보면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원시적인 미신을 따른 것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야곱의 그 기상천외한 나뭇가지 조작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튼튼하고 얼룩무늬 있는 가축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약간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였는데 결과가 그냥 나와버렸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미신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해보려 했지만 진짜로 그 유전자를 조작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만든 건 신의 개입이었습니다. 신이 마치 플라시보 효과를 처방한 의사처럼 야곱의 무지와 함께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미신적인 행위마저도 덮어버리는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신 겁니다.
악독하게 착취하는 라반의 부를 신이 야곱에게로 합법적으로 싹 이전시켜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곱은 이 가축노동 6년을 포함해서 총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면서 결국 거대한 부를 축적한 거부가 됩니다.
20년간 피말리는 착취 속에서 상사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쏙쏙 흡수하고 거물이 되었네요. 자, 이제 남은 건 목숨을 건 탈출뿐입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라반의 아들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죠?
마침내 야곱의 꿈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토록 텐트 안에서 으르렁대던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이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의기투합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신들을 외국인 취급하고 유산까지 다 삼켜버렸다면서 야곱의 야반도주에 적극 동참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지로 도망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 건 탈출 과정에서 진짜 기묘한 사건이 하나 터지잖아요.
네. 라헬의 절도 사건이요.
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일가족이 몰래 도망을 치는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의 텐트에 몰래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나옵니다.
그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을 뜻하는 손바닥 많은 우상이잖아요. 라반이 나중에 이걸 알고 분노해서 무려 7일 밤낮을 추격해 야곱 일행을 딱 따라잡거든요. 저는 여기서 청취자를 대변해서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 목심이 걸린 도주국에서 하필 그 작은 조각상들을 훔치느라 가족 전체의 위험을 자초한 거죠? 라헬이 무슨 다신교 신앙을 몰래 유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게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나 미신적인 우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의 법적,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문서들의 맥락을 빌려 설명하자면 이 가정 수호신, 즉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단순한 종교적 기능을 넘어서 그 가문의 유산 상속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판으로 비유하자면 어떨까요?
아, 단순히 책상 위에 있는 행운의 마스코트를 훔친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에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주권 금고를 통째로 털어서 달아난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까 두 딸이 아버지가 자신들의 유산을 다 가로채고 삼켜버렸다고 분노했던 대목 기억나시죠? 라엘은 아버지가 자신을 한낱 거래의 도구로 철저히 이용했다는 끔찍한 배신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권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악덕 기업과 같은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는 일종의 적대적 M&A 수준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걸 훔친 겁니다.
아주 처절하고 치밀한 복수극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와, 텐트를 뒤지는 라반 앞에서 라헬이 보여진 연기를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돋네요. 라반이 눈이 뒤집혀서 텐트를 다 뒤집어 엎을 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 훔친 우상을 말 한 장 아래 깊숙이 숨기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앉아버립니다.
네, 그러고는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고 하죠.
맞아요. 고대 사회에서 생리 중인 여성과 접촉하는 건 종교적인 부정함을 의미하는 강력한 가부장적 금기사항이었잖아요. 거짓말과 사기로 평생을 군림했던 아버지 라반이 바로 자기 딸에게 그 가부장제의 금기를 여기용강에서 완벽하게 농락당하는 장면입니다. 진짜 부전여전이네요. 아무튼 이 숨막히는 추격전과 수색극이 다행히 예상치 못하게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번지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날 밤 라반의 꿈에 신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엄청난 경고를 날렸거든요. 드라빔을 찾지 못해 결벽이 입증됐다고 확실한 야곱이 뭐 사실 라헬에게 완벽히 속은 거지만요. 그동안 쌓아둔 분노를 화산처럼 터뜨립니다.
20년간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양 한 마리 잃지 않은 자신의 성실함을 토로하잖아요.
네, 결국 기세가 꺾인 라반은 야곱과 돌기둥을 세우고 희생제사를 드리며 고대 근동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는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더 이상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평화조약을 맺을 때 야곱이 신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반 앞에서 맹세할 때 이삭의 경외하는 이, 영어로는 The Fear of Isaac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왜 하필 두려움이나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맹세한 걸까요?
그게 바로 야곱이 20년의 트라우마를 생존하며 얻어낸 아주 깊은 영적 통찰입니다. 수사학적으로는 결과로 원인을 대신하는 환유법을 사용한 건데요. 즉, 인간이 신이 나타날 때 느끼는 압도적인 두려움 혹은 경외감, 이라는 심리적 결과 자체를 신을 칭하는 이름으로 사용한 겁니다.
아, 그 두려움 자체를 신의 이름으로 쓴 거군요.
네, 야곱의 삶을 보세요.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고, 아내들은 텐트 안에서 주술 식물로 싸우고, 장인은 임금을 10번이나 가로챘습니다. 그 고된 현실과 지옥 같은 생존의 늪에서 야곱을 지켜낸 건 악당 라반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강권적으로 개입해 판을 뒤집어버리는 압도적이고 두려운 실제로서의 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고된 현실을 견디게 하는 보호와 공급의 약속인지 보여주는 뼈저린 고백인 셈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직접 묻고 또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20년의 세월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 삶이 라반 같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못 꼬일 대로 꼬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린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자료가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고통, 억울한 수치심,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간 실망스러운 사건 하나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떨까요?
뭐 신이 실패했거나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기 쉽겠죠.
맞습니다. 절망하고 원망만 하게 되죠. 하지만 야곱의 20년을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이기적인 속임수와 부서진 관계라는 조각들을 변화와 성장이라는 더 큰 프레임워크 속에 넣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편적인 파편에 매몰되지 않고 그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결국 나를 빚어내고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필수적인 재료였음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는 얼핏 보면 속임수와 시기심으로 얼룩진 절망의 시간 같았지만 결국 야곱을 영적으로 빚어내고 약속을 성취하는 필수적인 큰 그림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뇌리를 자극할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여운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마냥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계획의 주춧돌이 이토록 끊임없이 서로를 속이고 조종하려 했던 결함투성이 사람들에 의해 놓였다면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혹은 우리 사회의 리더들에게 무자비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완벽주의적 도덕성이라는 잣대는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일까요? 이번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